제173회 구조론 열린 방송 시작합니다. 네, 오늘 또 뉴스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쳐내기 바빠요. 뭐 정경심 재판, 그리고 곰탕집 사건. 이 곰탕집 사건에 관심이 많은 분이 있는 것 같아서 긴급하게 꼭지로 추가.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이 재판에 대해서 남자들이 굉장히 화를 내고 불안해하는데, 그런 사람 중에 이 꼼꼼하게 알아본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대부분 보면 이런 이 개소리에 가담한 사람들은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는 아예 보지 않고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만 보고 네가 나를 납득시켜봐라 이런 식으로 뻣뻣한 태도로 일관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 진실을 아느냐면 욕망을 갖고 있어요. 아, 나 이런 걸 파헤쳐서 사람들을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걸로 이겨먹고 싶은 생각이 있어. 그래서 나는 이제 정확히 진실을 아는 거죠. 그래서 김어준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되겠다. 김어준 음모를 막 비판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욕망이 있어야 돼요.
아니 김어준은 왜?
그러니까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다 박살 내야 된다고. 그래서 박살 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봐야 이게 진실이 보인다는 거죠. 그 대부분 보면 일단 이 사건에서 문제에서 재판부에서 말하는 일관성, 이 일관되게 진술한다 이 말의 뜻을 한국 사람 대부분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한국어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유치원을 안 좋은 데 나와서 일관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계속 일관되게 고집을 피우면 된다 뭐 이런 말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변호인이 있기 때문에 양쪽 변호인이 대결을 해서 상대방 논리의 일관성을 허물어뜨려 공격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격을 무리 없이 방어해낸 거예요. 그래서 사건의 기승전결을 논리에 이걸 일관되게 딱 이게 말이 맞게 만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 피고 쪽도 변호사가 없는 게 아니고 바보가 아닌데 원고 쪽의 허점을 그러니까 피해자 쪽의 허점을 계속 공략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면 오제이 심슨처럼 죄를 저지르고도 빠져나갈 수 있다고. 근데 오제이 심슨은 워낙 비싼 변호사를 고용해서 그렇고 이 양반은 그걸 뭐 했냐고. 그러니까 변호사 싸움에 진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일관된 진술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관된 진술이 별게 아니고 그냥 빡빡 우기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변호사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많은 남자들이 어떻게 1.3초 만에 범행을 저지르고 그게 가능하냐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이 말은 범행 그 사실 자체보다는 혹시 내가 지하철에서 우연히 부딪히면 오해받는 게 아닌가 이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네가 나를 설득시켜봐라 나의 불안을 해소시켜봐라 이런 거라고. 근데 이거는 자기소개라 구조론에서 하지 말라는 자기가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이 불안감을 씻을 수 있냐 이건 지 문제라고. 그리고 이 가해자는 왜 이걸 얼른 사과하지 않고 문제를 키워가지고 실형을 살고 이런 바보짓을 당했을까 이걸 우리가 딱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 청와대 청문한 사람이 이 가해자의 부인이라고 하는데 부인이 망친 거야. 부인이 남편을 너무 믿은 나머지 일을 키워버린 거죠.
너무 사랑했나?
그 우리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우리도 뭐 단순히 술사 만졌다고 한들 그 1.3초 때문에 감방을 3개월 살고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제각 사과하면 되는데 왜 사과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이제 일이 커졌는데 부인한테 이혼당하고 위자료 10억 물어내고 아기 뺏기고 가문에서 족보에서 이름 지워지고 이제 큰일 난다고. 그래서 남자도 우겨야만 되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름 사정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읽어보는 많은 남자, 자기는 안 그러잖아. 자기는 마누라한테 이혼당하거나 뭐 위자료 뜯기거나 이런 이 남자하고 같은 사정이 아니라고.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백수들이
그렇죠. 백수가 혼자서 라면 먹고 있는데 뭘 그 백수가 혼자서 라면 먹으면서 와 씨 나도 이렇게 되면 사회적 지위를 잃고 자살해야 되나 막 회사에서 잘리고 이걸 막 걱정하고 있다면 이게 굉장히 웃긴 거 아니야. 이거는 백수가 그 라면 먹으면서 할 생각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걱정 붙들어 매지라. 이걸 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감정이입을 해서 보통 보면 이런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게 뭐 이 자기가 피해자라 자기 사건에 엮였다고 생각하면 억울하게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고 특히 이번에 최근에 이제 유치원 애들 그 성추행 사건 이런 사건 경우 당사자들은 피가 거꾸로 솟기 때문에 피가 거꾸로 솟는 순간 이미 이성을 잃어버리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여성들도 주변에 많은 남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보고 불안해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남자들은 내가 봤을 때 90%는 좀 상태가 안 좋은 10%는 빼고 1배 이런 애들 빼고 정상적인 사람은 지금 당장은 아 이게 말이 되냐 이러더만 다 넘어가요 이게. 예를 들면 광주 민주화운동 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거 저 광주 새끼들 저 폭도들 이러다가도 지금 상황에서는 아 맞아 그 전두환이 잘못한 거지 하고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아직 이해 못하는 건 일베 새끼 이상한 새끼들이고 걔들은 IQ가 두 자리 숫자예요.
그러니까 기사만 해도 첫 번째 나온 기사하고 두 번째 기사하고 댓글 분위기가 바뀌는 게 그 당시에 다 벌써 설득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여성들이 자기 주변의 남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막 화를 내고 이 어긋난 소리를 하지만 이런 재판 판결이 계속 나오면 다 납득을 하고 수긍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남자들이 다 꼴통해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이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야.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를 처음에는 막 화를 내고 그러지만 나중에는 영감들도 다 조심하고 그런다고.
요새 길에서 담배 피는 사람 없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이 재판 이걸 증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비디오 이게 100% 증거야. 빼박 증거인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현장에 안 찍혔으니까 증거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피고 이익으로 해서 이거는 무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거 증거 맞습니다. 이게 증거가 아니라면 상주 농장 할머니도 증거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증거가 아닌 게 된 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 검토를 한 100% 이거는 증거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가 증거라서 증거가 아니라 그걸 증거로 하자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거죠.
합의가 있으니까 증거가 된다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 옛날에는 이런 사건이 나오면 정확히 판단을 못했는데 요즘 점점 과학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돼요. 동영상, 그 상황을 실제 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정확히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100% 이게 증거라는 게 나와요. 과학자들이 전문적으로 딱 검토를 해보면 100% 이건 증거다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걸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시뮬레이션까지 생각 안 한다고. 실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자고. 그 상황에서 어떤 동작이 가능한지 1.4초라면 충분히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걸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처음에는 비디오 증거가 과연 증거일까 이런 소리를 하지만 그걸 몰라서 하는 소리고 점점 이제 사회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저희가 왜 100% 증거라고 생각하는 유전자 감식도 그렇죠. 사실은 절대 100% 아니거든요. 몇만 명이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그런데 네. 이제 국과수 감정은 증거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 옛날 유서대필 네. 사건도 그렇고
고래 그것 때문에
그분이 뭐 제8자 사건 그 화성 연쇄살인 그것도 국과수에서 전문가가 감정을 했는데 그게 가짜였어. 다 조작된 거예요. 지금까지 국과수 증거는 믿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는 국과수 증거는 오히려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것도 전문가가 달라붙어서 다시 이제 수준을 높여야죠. 이런 것은 계속 판례를 쌓아가면서 재판부가 계속 조금씩 미시 조정을 해서 그래도 가는 거지 그 보수 꼴통들은 무조건 100% 이거 아니면 저거다 이렇게 흑백 논리적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재판부들이 계속 고민을 하면서 판사들도 생각을 많이 한다고 연구를 해서 계속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 사건 같은 경우도 정경심 사건 같은 경우 그 저쪽에서는 검사 쪽에서는 지금까지는 기소 후에 재수사한 거 싹 받아줘놓고 이제는 또 왜 그러냐 하는데 아직 그런 거는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거는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을 때는 안 하지.
안 보고 있을 때 했지.
그렇지. 안 보고 있을 때 했지. 안 보고 있을 때는 검사들이 고생하니까 판사들이 살짝 봤잖아. 검사들도 지금 집에 가야 퇴근해야 되는데 그 하루 종일 그 붙들고 있으면 어쩌라고 바쁜데 말이야. 그래서 같은 법조계 인사들끼리 살짝 봐줬지. 그런데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봐달라. 뭐 이게 어디서. 그냥 생대 생대. 지금 재판부가 안 봐주는 이유는 전 국민이 보고 있으니까 쪽팔려서 못 봐주는 거야. 창피하잖아. 이런 걸 가지고 오판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재판부도 계속 발전해 가고 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옛날식으로 이제 옛날에는 그 남산에서 두들겨 패고 막 응터리로 재판하고 다 그랬잖아. 옛날에는 사실 그 간첩 재판 같은 경우는 그 국민 대부분을 제 가짜 간첩이랑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걸 묵인했냐면 그래야 진짜 간첩이 안 생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맞아 옛날 노인들
그 가짜로 간첩을 막 만들어내야 진짜 간첩들이 위축돼가지고 가짜도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나 진짜니까 진짜 겁난다.
아 근데 되게 웃긴 게 뭐 대통령이나 돼서 그러면 이해나 되는데 왜 일반 시민들이 그 생각까지 하는지 참 희한하다.
그게 이제 후진국이죠. 후진국은 그게 먹혀요. 옛날 라이베리아의 그 대통령 후보 선거 구호가 뭐였냐면 나는 너희 아버지를 죽였다. 나는 너희 형제를 죽였다. 나는 너희 엄마를 강간했다. 나는 너희 누이를 강간했다. 그렇지만 너희는 나를 찍을 것이다. 이게 대통령 선거 구호예요. 검색해보면 다 나와. 라이베리아가 지구상에서 최고의 막장 국가예요. 옛날에 뭐 피어의 다이아몬드 이런 게 있잖아요. 미국에서 흑인들을 노예해방시켜서 돌려보내줬더니 미국의 민주주의를 배워서 민주주의 국가 생긴 게 아니고 최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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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이 돼서 흑인 노예들이 아프리카에 돌아가서 다시 노예 제도를 만들고
찰스 테일러
네. 있을 수 없는 막장. 왜 그러냐면 이 역사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미국에서 온 사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막 뒤섞여버린 거죠.
뜨내기들만 잔뜩 모인 거죠.
그렇죠. 그럼 주인의식이 없어져서 최악의 최악의 최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특히 계몽주의자들이 진보 일각에서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해서 아프리카 노예들을 그 아프리카로 돌려보내면 이상적인 국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순진한 생각하면 안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미국이 흑인 노예를 돌려보내고 손 뗀 거예요. 100% 책임져야 돼요. 물에 빠진 사람을 꺼내 놓고 그냥 방치하면 거의 비극이 일어나요. 하여튼 인간은 엄청나. 너무 이야기가 길어졌기 때문에 좀 대충 하고 다음 곡지는 검찰이 삽질할수록 문재인 지지율 상승. 제가 징기스칸 이야기 써놨는데 징기스칸 이 어리숙한 숙맥이 숙맥. 나하고 비슷한 거야. 맨날 당하고 욕먹고. 그러니까 고구마예요 고구마.
고구마.
그러니까 징어벙이야 징어벙. 하여튼 징기스칸 역사를 보면 나 징기스칸 아버지부터 좀 어벙한 사람이야. 그래서 타타르족한테 속아서 독약을 먹고 죽어서 그리고 자기 부족한테 배신당해서 쫓겨나서 징기스칸이 그리고 옹칸한테 한 다섯 번 배신당했어. 뭐 칠종칠검도 아니고 일단 징기스칸 아버지가 옹칸을 구해주고 징기스칸이 구해주고 또 구해주고 또 구해주고 또 구해주고 근데 또 배신 또 배신 또 배신 또 배신
아니 이거 우리 상식으로 보면 이 정도면 약간 바보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 한두 번은 이제 징기스칸의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배신한 거고 원래 이 옹칸이 세력이 약했어요. 나이만족 안에서도 세력이 약했는데 징기스칸이 이제 밀어줘서 큰 거죠. 징기스칸이 좀 떠나버리면 또 잘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눈치를 봐야 되는 거야. 이 눈치 저런 눈치 보다 보면 그게 배신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자무카가 세니까 자무카 눈치 보다가 징기스칸을 배신하게 된 거지. 세 쪽에 붙은 거라고. 근데 징기스칸은 이제 이 옹칸을 자기 아버지로 양아버지로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을 배신했다고 자식이 아버지를 배신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의리를 지킨 거라고. 근데 또 배신하는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 옹칸이 배신한 게 아니고 옹칸의 아들이 배신했는데 옹칸이 못 막은 거지. 대를 이어 배신한 거야. 3대를 막 그렇게 계속 징기스칸에 당하다가 이제 화가 머리 꼭지까지 나서 뒤집어진 거지. 징기스칸이 사방으로 사자를 보내서 이제는 복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까지 징기스칸이 당하는 걸 보고 희희낙낙하던 몽골인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다 징기스칸 편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은 여론전에서 이긴 거야. 그리고 싸움에서는 별로 이긴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 그 이후로 징기스칸이 무적의 군대가 된 것은 그 하도 배신을 당하니까 이제는 결사대를 만들었어. 그래서 원래 유목민들은 얍삽하게 자기는 안 죽는 전쟁을 한다고. 그런데 결사대를 만들어 네 죽고 나 죽고로 막 나오니까 다 이겨버린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징기스칸 쟤는 한이 맺힌 인간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된다.
한 맺힌 인간.
수도시 한 10번 배신당했을 거야.
문재인 같은데.
그렇죠. 비슷한 점이 있어. 그래서 복수할 때가 됐다 하니까 복수를 한 거죠. 오늘 뭐 짧게 이야기하고 다음 곡지는 추미애호 개혁. 이 추미애가 대단한 개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기대를 안 해요. 왜냐하면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 된 그 자체가 이미 성공이야. 왜냐하면 강금실과 송광수 이때 송광수가 내목을 치라 하고 배신했잖아요. 그때 배신을 복수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이게 복수 선언이야. 문재인 대통령이 당할 만큼 당했고 이제 복수할 때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징기스칸이 복수에 성공한 거는 몽골인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도와줘야 돼. 국민이 나서야 이게 해결이 되지. 장관이 혼자서 뭐 법을 어떻게 해서 인사만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장관이 별로 권력이 없어.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으로 검찰 모가지 몇 개를 칠 것이다. 그래봤자 복수가 안 돼요.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돼. 그래서 추미애의 법무부 장관의 의미는 문재인의 복수 선언에 있다. 네, 다음은 착한 신재철. 이 양반 착한 사람이에요. 말 잘 들어. 전두환 말 잘 듣고. 이 양반은 호남 출신인데 이 자한당에서 별로 못 커요. 못 커. 옛날 김동룡도 못 크고 장세동도 못 컸고 김상현도 못 컸고 배신해서 제대로 큰 사람이 없어. 근데 희소 가치가 있으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는 호남 사람이 많고 자한당이 없으니까 아 저쪽에 가면 뜨겠다 해서 이정현하고 막 간 거죠. 근데 못 떠. 조경태도 자한당 가서 별로 못 뜨잖아. 초반에 막 최고위원하고 막 뜨다가 지금은 찐따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쭉 팍 넘어갈 때 어떤 가치가 있어요. 근데 넘어가고 난 다음에는 이미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친노 진영에서 한나라당으로 넘어갈 때 그 순간이 이제 조경태의 가치가 최고라는 거죠. 근데 이미 넘어가고 거기서 이제 말뚝 박으려고 하면 그 순간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김동룡이나 뭐 이런 사람이 크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저렇게 넘어가죠 자꾸?
그러니까 희소 가치가 있다니까.
그 멍청한 짓이잖아.
아니 당장은 한 자리 해먹죠. 거기서 국회의원이 300명 있는데 이 300명 중에 내 경쟁력이 한 200등 돼가지고 이거 되겠나? 그러면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거죠. 저쪽으로 가면 가자마자 30등 안에 들어가.
갈 때는.
그렇죠. 근데 이제 점점 서열이 떨어져서 이제 지금 한 200등 이래 돼 있는 거죠. 그래도 완전히 꽝은 안 돼. 배신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조경태도 약간 가끔 TV에 나와, 가끔 뉴스에 나와. 네, 다음 곡지는 마라도나 소환 손흥민. 이 제가 아까 그 라이베리아 독재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왜 하게 됐냐면 손흥민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 손흥민보다 더 길게 드리블을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조지 웨어인데 이 사람이 라이베리아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돼서 대통령.
그래서 손흥민이 아, 찾아낸 거였어요?
그렇죠. 10m만 더 드리블 했으면 대통령 될 판이야.
아 생각해보니까 조지 웨어가 라이베리아 됐네.
그래서 라이베리아에 검색해 보니까 아까 그 이상한 희한한 대선 후보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 마라도나는 몸이 땅땅해서 막 잡아당겨도 안 넘어지고 계속 드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손흥민은 너무 빨라서 잡아당길 기회를 안 줘.
아, 진짜 빠르긴 빨라. 네.
그래서 제가 더욱 제가 중국 대표팀 감독이 되면 중국 성적을 끌어올 수 있다 확신을 갖게 됐어. 옛날부터 제가 그런 얘기 좀 했는데 나 스스로 납득을 못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더 확신을 가진 게 이제
달리기로만 뽑으면
그렇죠. 아니,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데 그것만 하면 어느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있고 그 위에 또 제2차 제3차가 있는데 일단 기초가 돼야 돼요. 기초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뭔가 잘 스펀지처럼 흡수해. 근데 기초만 가지고 안 되지. 그러니까 기초가 되면 스펀지처럼 흡수하기 때문에 레벨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박항서 감독도 베트남에 가서 일단 쌀국수보다 고기를 먹어라. 이런 게 상당히 먹힌다고. 그래서 중국 축구가 왜 안 될까? 이거 다음 곡지네요. 중국이 축구를 못하는 이유. 제가 볼 때 공산주의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게 원래 자본주의는 개인주의고 사회주의는 위생을 통한 그 협동주의잖아. 협동농장도 있고. 근데 왜 얘들 축구할 때는 협동을 안 하냐고. 그러니까 마윈이 이야기한 게 우리는 소황제로 어릴 때부터 한자녀 정책 따라서 너무 오냐오냐하고 의리광만 피워서 패스를 안 한다. 제발 이건 개소리예요. 공산당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윈도 공산당원인데 자기 공산당 깔 수가 없잖아. 솔직하게 말해서 공산주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원래 개인 경기를 잘하고 단체 경기를 못하더라고.
아니 근데 네. 왜 그 어떤 집단이라든지 팀플레이를 더 강조하는 사회주의가 왜 오히려 더 못할까요?
그러니까 이 사회라는 게 뭐냐 생각을 해보자고. 사회라는 것은 편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회랑 그냥 막연하는 게 어디나 그 사회가 있어. 바닥이 있는 거야. 동네에 가면 동네 사회가 있고 학교에 가면 학교 사회가 있고 회사에 가면 회사 사회가 있어.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는 집단이 있다고 걔들이 사회야. 예를 들면 조폭이라면 미아리 갖다 미아리 바닥에서 어깨 힘주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 제가 사회냐고. 어디가 사회, 어디가 사회야? 아, 제가 사회나. 사회가 딱 있는 거야. 그냥 막연하게 모일사, 모일회가 아니고 그 바닥에서 힘 깨나서는 사회가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 그 정권이 눈치를 봐요. 저번에 베트남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베트남이 굉장히 무질서한데 그걸 정부에서 그걸 통제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일단 정부 자체가 권한이 없어. 우리는 공산주의니까 막 그 지도자가 말만 하면 바로 해결될 것까지만 안 돼. 모든 의사결정이 그 지역사회, 사회주의니까 지역사회에서 먼저 결정하고 올라가는 거지.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리비아 같은 경우 가다피가 만든 리비아식 사회주의가 있는데 북한에도 우리식 사회주의가 있고 그 사회주의가 뭐냐면 리비아는 밤중에 천막에 모여서 마을 사람들 회의를 한대요. 그래서 축제에 비슷하게 막 낙타 잡아놓고 막 먹으면서 밤새도록 회의를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사회주의를 하는 거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막 그런 사회주의가 아니야. 그 사회가 있는 거야. 지역사회가 있다고. 그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각자 자기 관시한테 전화를 해야 돼요. 뭐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없어. 그러니까 주변에게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되는데 좋은 평판을 받는 선수가 실력이 좋은 선수도 아니지. 실력이 좋은 선수는 유현진 담배 피우고 말이야.
유현진 담배도 피웠어?
아니 성의 없이 야구하다가 초반에 엄청 혼났어. 1루까지 저녁 질주도 안 하고 배도 볼록 나왔고 성의 없죠. 성의 없어. 그리고 사인 안 해주러 유명해. 유현진 평판 아주 안 좋아요. 워낙 실력이 있으니까 사람들 가만히 있는 거야. 게다가 실력도 없는 주제에 그렇게 했다 하면 엄청 나지. 그러니까 유현진 항목을 찾아보라고. 사인도 잘 안 해주고.
옛날 메시가 그렇게 싸가지 없다고.
그렇죠. 그저 뭐 호날두가 싸가지 없다고 찍혔지.
날강두라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왜 중국이 안 됐냐면 일단 이 근대화가 안 돼 있어요. 중국은. 박정희가 근대화하고 떠들었는데 박정희도 근대화가 뭔지 몰랐어. 근대화가 뭐냐고. 근대화는 표준화, 체계화, 통계화 이런 거예요. 국가 전체의 데이터를 쫙 뽑아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지표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식물 이름, 동물 이름, 벌레 이름 이런 것도 조사했는지 그 어머니예요. 조사가 하긴 했는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삐딱해서 일본인이 하는 거 보고 팔짱 끼고 흥 쟤들 뭐 잘하는 거 보자 뭐 이런 식이었어요. 최근 뉴스에 보니까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이 감히 조선인의 신장을 키를 조사했다. 그걸 가지고 막 화를 내놓은 거야. 키 조사해야지 그러면 조사하는 거 어쩔 거야. 희한한 뉴스였어요. 일본인들 감히 말이야. 조선인들의 키를 막 재고 말이야. 이럴 수가. 막 키를 재야지 왜 키를 안 재.
근데 거꾸로 네. 생각해보면은 아니 굳이 근대화를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근대화를 해야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왜 해야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출발점을 정해야 되는 거죠. 모든 논리의 기초가 되는 어떤 데이터를 생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 그런 표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 그리고 이게 초등학교 때 제대로 안 배운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데이터화, 표준화, 통계화로부터 시작되고 이것이 국가의 어떤 근간이다. 경제개발을 하면 일단 고속도로부터 만들어야 되고 철도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그걸 안 하고 일단 고속도로 귀찮아 생략하고 수출부터 하자. 공장이 없는데 공장이 없는데 일단 수출을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속으로 이상한 짓을 하지 말자고. 근데 베트남 보험 좀 그렇게 하거든. 일단 도로도 안 돼 있어. 근데 한국이 막 가는데 가보니까 도로가 없어. 그래서 공장에서 막 물건을 생산하는데 한국 없어. 지금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 한국 없고 철도도 없고 도로도 없고 근데 공장은 이미 지었고 큰일 났어. 그래서 수송을 못해서 수출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장할 일이지.
한국에서 사실 FM이라 그러면은 네. 비하의 의미가 그쵸.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뭔가 규칙대로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하러 저렇게 멍청하게 하냐. 김우중이 그러잖아. 뭐하러 그 기술 개발하냐. 기술 싸우면 되는데 그 쭈그려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장할 일이 환장할 일이지. 이런 표준에 대해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근데 개인기에는 쉬워요. 그냥 럭키가 작아서 농구 못해 그러면 아 맞네 하고 이해를 한다고. 근데 100m 달리기는 기록이 나오니까. 근데 축구는 기록이 안 나오잖아요. 누구 때문에 골을 넣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누구도 납득을 못 하는 거지. 승부를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볼 때 사회주의 국가들은 선수 한 명 한 명 불러다 놓고 다 설득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 사장이 직원들한테 야 너 이거 해 그러면 중국에서는 밤에 칼 들고 와서 찌르뿐다는 거야. 옛날에 어디서 읽은 건데 중국에는 회사 사장님도 부하들 앞에서 자네 일 그따위 못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절대 안 돼. 공산당도 마찬가지. 공산당들이 회의할 때도 절대 정면에서 비판 안 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4인방이 잘릴 때도 그 전날까지 아무도 몰랐어. 그러니까 예, 그걸 절대 면전에서는 그 상대방의 단점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도 가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도 한국인들은 굉장히 그 윗사람이 갑질을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상사들이 아랫사람을 그냥 종처럼 부려먹잖아.
중국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하나하나 설득을 해야 돼. 자네는 그렇게 축구를 하는 게 문제가 있잖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렇게 말해야지. 그때 할까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중국은 아니 근본적으로 사회주의라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인정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중국이 못하는 것은 최근에 못하는 게 있고 명나라 때도 못했어. 당나라 때는 잘했다고.
당나라 때도 왜 됐어?
당나라 때는 이제 당나라 민족이 민족이 그러니까
청나라?
흉노족이 당나라가.
흉노예요?
네, 그렇죠. 근데 내가 봤을 때 선비족이 흉노족이야. 같은 종족이야. 선비족이 그 몽고족 일파예요. 몽고족. 지금 나 몽고족. 언어가 몽고족 언어야. 흉노도 그렇고. 흉노는 투르크족하고 몽고족하고 섞인 것 같은데 수나라도 그렇고 가한이 지배한 나라죠. 그래서 걔들은 지방의 절도사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조선하고 명나라가 약해진 것은 권력을 안 줘서 그런 거예요. 장군한테 실권을 안 줘. 그리고 못 이기는 거지. 그때부터 이제 정치적 협잡으로 애먹이는 거죠. 전장에 나가 있는 장수들을 애먹이는 문화가 옛날 송나라 때도 있었고 제가 볼 때 이거는 악비를 죽인 진회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남송 때부터 이미 중국은 맛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최근에 들었는데 옛날에는 그 악비는 명장이고 진해는 나쁜 새끼다 이렇게 다 이제 수백 년 동안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중국이 공산화되고는 오히려 진해가 훌륭한 사람이고 악비가 나쁜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민족도 같은 중국이야. 만주족도 중국이고 몽고도 중국이고 다 중국인데 왜 같은 중국끼리 서로 화해를 해야지 막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납득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는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공자 말씀대로 해야지 대충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중국이 망하는 게 역사 교육부터 잘못했다. 악비가 훌륭하고 진해가 나쁘다. 이걸 분명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때부터 진해 때부터 중국이 마시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싸우면 뒤통수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국 감독이 된다면
시켜달라는 것 같아.
아니, 들어봐요. 이제 13억 중국인을 다 줄 한 줄 세워야 돼요. 말 안 듣는 인간들 말 듣게 하는 건 간단해요. 군대 가보면 알지만 선착수 세 번만 하면 다 고분고분해져. 아 얘들 제압하는 방법이 있구나. 그러니까 다 제압을 해야 돼 심리적으로. 그래서 일단 달리기 실력으로 1등부터 1000등까지 뽑아서 걔들 중에서 축구 잘하는 애들을 예를 들면 박항수 같은 경우 이번에 인도네시아 이기는 간단해. 인도네시아 애들 키가 작은 거야. 그래서 우리 키 큰 애 데려와라. 키 큰 애 골대 몇 개 세워놓고 헤딩으로 다 넣어버려. 간단하잖아. 얼마나 쉬워.
와, 키 차이 많이 나던데 진짜. 많이 나.
박항수가 뭔가 아는 거야.
이게 약간 이 정도 차이.
근데 박항수가 좀 키운 것 같아.
애들이 막 다 커졌더라고. 큰 애들만 나왔더라고.
일부러 인도네시아가 작다는 걸 알고 그러나 하여튼 그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제일 기초 중에 기초에 체력이 안 됐어. 2002년 히든 것 때.
그게 참 의외였어요. 그렇죠. 열심히 뛰니까 당연히 체력은 될 줄 알았는데 정작 체력이 안 됐어.
그냥 그 운동장만 계속 돌고 일단 순발력, 순간 체력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거리 달리기, 20m 달리기 이걸 이러니까 열심히 시킨 거죠. 축구라는 것은 으슬렁거리다 갑자기 순간적으로 싹 뛰어나가야 되는데 계속 마라톤만 해가지고 순간 동작이 잘 안 된 거죠. 김우중의 이 사람 천재 천재예요. 김우중이 천재인 천재인데
똑똑은 하던데.
예. 근데 제가 이제 김우중의 그 당시 르망을 보고 아 이건 아니다.
아니 그때 기억이 나세요?
그렇죠.
아,
우리 너무 어려서 길거리에 달린 르망은 다 범퍼가 양쪽 쳐져 있었어요. 아. 보통 뭐 범퍼가 이 차체하고 수평으로 돼 있으면 안 돼. 대부분 지금 자동차는 약간 꺾어져 있어. 그리고 앞에 충돌이 일어나도 이게 각도를 유지하지 옛날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수평으로 쓰면 SM5도 그런데 밑으로 쳐져버려요. 범퍼 위에 누가 밟아버려봐. 이렇게 벌어진다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범퍼만 그런 게 아니고 자세히 보면 다 막 삐뚤삐뚤 다 벌어져 있어. 그래서 현대차에서 앞에서 보면 실망, 옆에서 보면 절망, 타고 보면 엉망, 사망, 운전하면 사망.
그러니까 이거 저도 그 당시에 제가 차를 끌고 다니는 나이는 아니니까 모르는데 제가 진짜 궁금했던 건 뭐냐면 아니 그 자료를 찾아보면은 독일 오펠사의 걸 거의 사실상 그대로 들고 온 건데 카피인데 카피가 아니라 그냥 아예 그냥 들고 왔대요. 그냥 한국에서 조립만 한 거래. 근데 조립만 한 거면은 품질이 꽤 나올 거거든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 김우중 같은 사람은 어떤 본질이 핵심 중요하지 이 껍데기 이런 거는 대충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삼성 이건희는 반대라고. 이건희는 1993년에 전 직원을 불러놓고
핸드폰 태우기.
하여튼 뭐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 그 왜 그러냐면 이 삼성 사내 방송이 있었어요. 사내 방송국에서 딱 찍었는데 보니까 불량품이 들어오니까 칼로리 사살 깎아가지고 그냥 조립하는 거야.
우리 솔직히 그러잖아. 우리 솔직히 여기 있는 사람들도 공장에 갔다 오면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 경우는 라인 스톱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김우중이 그 장면을 봤다고 아 저 친구 재치 있네. 그 부품 불량 하나 가지고 라인 스톱을 하면 되냐? 그냥 그치. 깎아서 해야지. 적당히 융통성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지.
사실 우리 김우중 생각이 더 합리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게 국내용이고 세계 무대를 가면 뭐 만인이 만인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노무라 정권이 대우 약점을 파고 아 저기 한 방쯤 넘어가겠다 하고 선전포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 저 새끼들 날 죽이려고 이러는 걸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모두가 모두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우가 망한 핵심 원인이 뭐냐? 유명해진 망이에요. 유명하지 않으면 해킹도 안 들어와. 해커가 그 사이트인지 몰라. 근데 유명해지면 해커가 이 사이트 해킹 해보고 싶다. 유명한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왜 삼성은 변신을 했는데 대우는 안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건희는 그 이병철 때부터 원래 꼬장꼬장한 꼼꼼한 인간이에요. 아주 그 일본적인 인간이에요. 일본인한테서 배워가지고 그 제일 꼼꼼한 게 신격호 롯데. 걔는 구두쇠 중에 완전히 소금이야. 인간 자체가 소금이야.
롯데가 꼼꼼한가?
그렇죠. 롯데가 그러니까 꼴찌하는 이유가 롯데 야구가 왜 안 되겠어. 돈을 적게 주는 그렇지. 월급도 조금 줘.
아 실제로 롯데 그룹은 월급도 적은데 대신 안 잘린다고.
그렇죠.
부모처럼.
그 일본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롯데는 일본식으로 하고 삼성은 반 일본식으로 하고 대우는 그냥 전형적인 한국식. 한국식 중에도 머슴식으로 해요.
아니 이번 조문단 보니까 조문단이 장난 아니야. 한국 사람들이 김우중을 좋아해.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김우중을 좋아해.
제가 김우중을 좀 비판적으로 본 사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양반이 노조도 노조위원장하고 술 먹고 막 이럴 정도로 직접 술 먹었다는 얘기 아니고 노조위원장하고 친하면 되잖아요. 뭐 이런 식이야.
에? 근데 솔직히 아마 저라도 그랬을걸요.
그런 식으로 부패하게 만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여튼 제가 알고 있던 그 대우 직원이 한 명이 아 대우 노조 서겠지 하고 엄청 욕을 하더라고. 그래서 왜 욕을 하냐 그러니까 아 내가 그 술 사준다고 얼마나 등골이 빠진다 이러는 거야. 아, 그 담당자였어. 아,
담당자였구나.
그러니까 노조위원장 술 먹이는 담당자였어.
다
그 양반도 김우중 추종자인데 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한보담으로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었어.
아니 그냥 99년 이전에
그렇죠. 94년
4년 때 그 얘기 들으신 거.
그렇죠. 그때 대우가 멀쩡할 때야.
근데 아 이미 아 뭐 당연히 그렇겠지.
그러니까 기업을 그따위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아 이건 좀 아닌데 더 치명적으로 아니라고 생각. 루비라 이름 짓는 걸 보고 아, 루비 입을 그게 뭐냐고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겼고.
루비라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불 들고 뛰어다니나 되나 뭐 환장하는 거야. 그래서 국내 용어로는 이게 통해요. 통하는데 세계 무대에 나가면 모두가 죽이려고 벼르고 있다고. 근데 리스크를 만들면 안 돼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보통 기업이 삼성이나 현대가 그렇게 하면 망해. 근데 일론 머스크를 왜 안 망하냐. 그건 천재니까 안 망하는 거야. 근데 그게 한국적인 천재야, 세계적인 천재야. 근데 일론 머스크가 저렇게 해, 나도 저렇게 해야지. 망해 그러면. 따라하지 말라고. 일론 머스크 다 된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거 안 된다고. 일론 머스크 한 명만 되는 거야,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이상한 사람 많아. 옛날 뭐 한보처럼 점을 쳐서 막 회사를 운영하고 막 키움 히우르즈 허민 제안보다 약간 이상하고 뭐 상태가 정상이 아니야.
좀 이상해.
머리 이 모양부터 이상해. 가방도 이상한 거 들고 들어도.
어린 형하고 닮았어. 허민.
그래서 이 에스키모에게 냉장고 팔고 아프리카에 난로 팔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랑이 아니야. 그 기본이 안 된 태도라고.
근데 영어 사운드는 그런 거 다 잘하고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영어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작은 기업은 이제 한 가지 장점만 있으면 커요. 장점을 극대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대기업은 리스크를 없애야 돼. 단점을 줄여야 된다고. 약점이 없어야 된다고.
그것 좀 약간 구조론으로 약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예, 이야기 길어지고.
아, 너무 길어지네.
간단하게 질문합시다. 시간 좀 남았습니까?
36분 됐습니다.
그럼 다음 곡지는 타다 사태 합리적 해결이 중요하다. 제가 좀 타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왜 그렇게 11인승을 가지고 편법적으로 운영하냐는 얘기죠. 정상적으로 5인승 택시를 가지고 해야지. 왜냐하면 11인승 디젤이니까 그 매연을 뽑을 거 아니야. 크기 너무 커. 타다가 많이 다니니까 내가 운전하기 좀 불편하더라고. 작은 차 모르라고. 그렇게 긴 거 가지고 앞길을 막으냐고. 어떤 차 끌고 나오면 막 긴 게 허연 게 앞에 또 막고 있어. 그리고 택시들도 그렇지. 왜 배회하냐고. 우리나라만 그렇다고 일본은 안 그래요. 일본은 다 콜택시야. 그리고 완전 월급제를 해야지. 이게 이런 식으로 택시가 그런 식으로 배회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택시 기사들이 다 고스톱을 치고 있어요. 지금 구석에 가봐. 기사들끼리 막 패돌리고 있어. 아,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정자에서.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하루 벌어가지고 그걸 도박으로 날리고 이러고 있으니까 같은 택시 기사들끼리 서로 불신하는 거예요. 저런 멍청한 놈들하고 어떻게 내가 월급을 나눠 먹을 수 있겠냐. 이야기 들어보니까 타다 기사들도 꼼수를 쓴다는 말이 있던데 감시를 해야 돼. 꼼수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서로 불신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타다도 정상적으로 5인승 그 전기 택시로 하든가 아니면 LPG로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디젤 11인승 굴리는 거는 도로 낭비다. 그리고 택시도 배회하지 말자. 그냥 완전 월급제 콜택시로 가자. 이렇게 서로 상생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떼쓰지 말고 전공법으로 하자. 이게 제 주장이에요. 뭐 꼼수 이렇게 변형 편법 이게 안 돼요. 다음 곡지는 시바 시니시바. 아, 이거는 와 미친 인간들 아니야. 약사도 속고 뭐 병원장도 속고 추를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근데 그 추가 계속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한동력이라고. 무한동력이면 세계 정복도 가능한데 지금 그걸 가지고 돈 갖다 바치니 얼마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을 납치해서 진실을 털어놓을 때까지 고문을 해서 그 방법을 비법을 알아내서 발전소를 그걸로 이제 핸들룸 달아놓으면 이제 무한동력으로 전기가 생산되는 거야. 참 무슨 선업 지수 뭐 개소리 하고 있네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만 알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요. 전문가가 진짜 전문가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전문가가 이상해. 네.
특히 이 한의사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한의사들도 이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이거 다 금지시켜야 돼요. 양의사처럼 기계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고. 온갖 이야기 막 둘러치고 그런 말도 안 되게 뭐 체질이 어떻고 뭐 이런 개소리 하면 안 되죠. 다음 곡지는 자동차 언더코팅. 제가 여기를 재밌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하는 이유가 뭘까? 언더코딩 하는 건 언더코딩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일단 자동차를 딱 보면 제일 먼저 뭐 하죠? 선팅을 하는 거예요. 또 뭐 하죠? 뭐 하는 게 있더라고.
내비게이션 다 하죠.
그렇죠. 하여튼 뭔가를 해.
난 언더코팅 하고. 예. 네.
그걸 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 즐거워.
아니, 차 사러 가면은 거기 담당 직원이 딱 이미 너는 할 거 아니냐 약간 네. 이런 식으로 해요.
블랙박스를 좀 공짜로 안 붙여줘요? 그것도 자기 돈 달아야 되나?
아, 그것도 이제 그 영업소마다 다른데 이제 쌍용에 가면은 좀 잘 달아주고 현대 가면은 싸가 접시 안 달아주고 약간 이런 거 있어요.
사실 그걸 이제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게 재밌는가 봐. 그건 원래 영업면이 해주는 거 아니야. 문제는 그런 걸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죠. 그게 권력이니까. 그리고 원래 취미 활동은 다 무의미한 거예요. 이것도 취미라고 하면 되는 거지.
아 근데 저 이거는 약간 동의할 수 없는 게 차가 녹슨다고 어디가 부러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쓰셨잖아요. 옛날에 진짜 어디 부러졌어?
그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
근데 그게 10년 전 얘기야. 10년 전 얘기.
네. 네. 바닷가 뭐 소금 많은 데만 다녔나? 옛날에 시카고에는 겨울에 소금을 하도 많이 뿌려가지고 차 밑바닥을 보면 도로가 보인다는 거야. 두 대 중에 한 대 그렇대. 근데 그게 옛날 얘기, 옛날 얘기, 옛날 시카고 얘기, 70년대.
아니 나 옛날에 다마스 보는데 다마스 타면은 그 앞에 그 뭐지 라이팅 부분이 밖에 다 보여. 진짜.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인간들은 자기가 뭔가 결정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 당에서 다 해준다. 그럼 굉장히 짜증 날 것 같지.
그쵸.
그래서 특히 진보 세력들이 이 진보가 뭐냐 국가에서 이것저것 다 해주는 건 진보가 아니에요. 지가 알아서 하게 하고 그렇게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넘겨주는 게 이게 진보인 거예요. 그 돈을 줄까 권력을 줄까 하면 다 권력을 선택하지 돈을 선택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할배들이 보수 정당을 찍는 이유는 뭐냐 보수 정당이 권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은 안 줘. 돈은 진보가 주는데 엉터리이긴 하지만 보수 정당은 권력을 준다. 그리고 진보도 국민에게 권력을 좀 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좋은 정치는 참여 정치다. 완벽한 복지보다는 완벽한 참여가 더 좋은 거지. 근데 그냥 참여라는 건 참여가 아니고 이 코팅같이 이 할게를 만들어줘야 돼. 자기들 다 하지 말고 코팅 요건 네가 해요.
아니 근데 우리가 참여 정치 같은 거 하려고 해도 수준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솔직히 보통 사람한테 뭐 시키려고 하면 좀 무섭지 않습니까? 네. 실력이 안 되는데.
다음 곡지는 미인도에는 흑인도에다. 이 이야기 제가 옛날부터 했는데 우리는 백인, 황인, 흑인이 있다는데 이거 굉장히 엉터리 분류예요. 일단 생선으로 분류하면 고등어, 명태, 상어, 보고가 있다 이렇게 분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고등어는 그냥 고등어과, 명태도 그냥 명태과. 근데 상어는 그 위에 과위의 문인가 어떤 속인가 그것이 여덟 개나 되고 보고도 엄청나게 종류가 많아요. 무슨 가시복, 자지복, 무슨복 막 복이 잔뜩 있어.
복집 가면 이제 사진 하나 걸어놨어.
그렇죠. 그 복이 수도 없이 많은 복이 있어. 다 틀려요. 상어는 더 많아. 상어는 아예 물고기 전체하고 맞먹을 정도로 종류가 많아요. 온갖 종류의 상어가 다 있어. 그래서 이건 공정한 비교가 아니라 예를 들어 흑인이라면 아프리카 흑인 인도네시아 흑인, 파푸아 뉴기니 흑인, 남미 흑인, 중미 흑인, 인도 흑인 다 틀려요. 인도에만도 여러 가지 종류의 흑인이 있어. 그래서 아프리카 흑인도 오바마 흑인하고 저 콩고 흑인은 완전히 다른 종이에요. 얼굴 생긴 게 틀려. 딱 봐도
틀려.
르완다도 그 무슨 종이 있죠?
후치족.
네, 후투족하고 투치족. 생김새가 틀려요. 같은 르완다 사람인데 얼굴이 다르게 생겼어. 그래서 굉장히 이 다양한 인종이 있다. 그런데 흑인이 피부색을 논하지 않기로 하면 제가 볼 때 과학적으로 이제 전문가가 딱 과학적인 분석을 해서 미인을 찾기로 하면 100% 흑인만 미인으로 될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백인은 술을 한잔 먹으면 얼굴이 빨갛게 될 거 아니야. 그럼 흑인이 술을 한잔 먹으면 얼굴이 까맣게 어떻게 되냐고. 까만데 어떻게 되겠어. 안 되지.
그거 미인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니 그러니까 부끄러우면 얼굴이 변할 거 아니야 빨갛게. 그럼 흑인은 부끄러우면 얼굴 까만데 얼굴이 뭐 다른 색으로 변하냐고.
안 변하나?
그럼 생존에 불리하잖아. 그걸 눈으로 커버를 해야 되는 거야. 입술 모양 이런 걸로 그걸 커버를 해야 돼. 그러니까 흑인 안에 그 경쟁이 엄청 치열하다는 거지. 백인은 그냥 좀 잘생기기만 하면 돼. 근데 흑인은 다 까맣기 때문에 온갖 제스처라든가 얼굴 건축을 요 차이가 굉장히 커요. 한국 사람 입을 요만큼 움직이고 흑인 이만큼 움직여.
아, 그래서 보면은 흑인들이 뭐 래퍼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표정이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과장돼 보이는데 그게 사실 지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러운 거다.
근데 입도 크고 눈을 막 돌출시킨 사람도 있어. 흑인들 보면 눈을 힘 좀 눈이 튀어나와. 그렇게 얼굴만 가지고 굉장히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 우리는 황민종하고 백인종 얼굴로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나마 이제 황민종은 눈 요거 할 수 있잖아. 근데 백인은 눈도 못 해.
그래갖고 맨날 웃을 때도 다르잖아.
입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맨날 이렇게 웃고.
그렇죠. 황인은 그러니까 황민종이 백인보다 훨씬 더 얼굴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고 흑인은 그 황민종의 10배야. 그래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황인종하고 백인종은 피부에 피하지방이 많아서 미진대로 자기 다 없어. 옳달라고 옳달라. 일단 황인종은 무조건 달라. 왜냐하면 피하지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종아리가 예쁘지 않다는 거죠. 종아리가 보면 황인종의 백인이 약간 각지에 있어. 그러니까 종아리 생김새 자체가 흑인이 훨씬 더 우월해요. 왜냐하면 근육으로 돼 있어. 피하지방이 없어.
그래서 예뻐요.
신체적으로 월등하세요.
월등해.
그리고 호르몬의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예를 들면 흑인들은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선수가 많아요. 운동 선수 중에.
여자 선수인데도 그때.
그리고 남자도 원래 여성 호르몬 나오고 여성도 남성 호르몬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데 그 호르몬이 많이 나올수록 그 편차가 클수록 다양한 표정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호르몬 차이가 적으면 다 비슷하게 생긴 거야. 근데 같은 황인종이라도 호르몬 차이가 좀 큰 사람은 이 피부 결이라든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일단 다양한 형태가 있어야 미인대회 우승을 확률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피부색을 완전히 제외하고 형태만 따지기로 하면 흑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그런 얘기죠. 흑인이 더 다양성을 갖고 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